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한국은 뭐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가 폐쇄되고 예배가 중단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도 말이 많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 가운데도 말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예배는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더라도 예배드리다가 순교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사회의 위기 가운데 교회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는 것이 그게 뭐 대수냐라고 반문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가장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서로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대적이 가장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상이 정부가 됐든 그 대상이 교회가 됐든 그 대상이 목회자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서로에 대해서 비난의 손가락질을 하는 것만큼 대적의 뜻에 우리가 부합하는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상대방의 선의와 진의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또 그 가운데 서로 대화하고 무엇보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가 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공교롭게도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한국에서 가장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러니까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주일이 바로 오늘, 그러니까 한국은 어제였죠. 어제였습니다. 뭐 웬만한 큰 교회들, 뭐 확진자가 나온 뭐 명성교회나 뭐 소망교회는 말할 것도 없이 그렇지 않은 대형 교회들, 뭐 순복음교회나 뭐 영락교회나 뭐 충현교회나 이런 여러 가지 교회들도 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3월 첫 번째 주일이자 3월 1일 3일절 주일입니다. 누군가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자료를 올렸더라고요. 우리 교회사 가운데 여러 교회들이 같은 날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적이 예전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뭐 일제치하 때 뭐 핍박받고 이럴 때 말고 언제냐면은 3.1운동이 있었을 때, 물론 그때도 이제 일제치하였지만 그래도 이제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고 했었습니다만은 3.1운동이 있던 그날이 토요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에 3.1 만세운동을 벌였던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수가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도 많았죠.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과 크리스천들이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당장 주일날 예배드리지 못하는, 예배드리기 어려운 교회들이 여럿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배드리고 싶어도 목회자가 없는데, 또 성도들이 붙잡혀갔는데 예배드리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그 이제 내용을 접하면서 지금의 코로나 사태와 이렇게 맞물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주일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이 이제 상황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외부의 박해와 압력에 의한 결과인지 아니면 사회 공공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이걸 좀 구분해 보면은 우리가 좀 판단하기가 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쓰고 있냐면은 만약 교회가 공동 예배를 금지해야 하는 상황이 외부의 핍박에 의한 것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진실한 신자라면 당연히 목숨을 걸고 예배에 임해야겠지요. 특별히 그런 상황에서 목회자들이 불굴의 용기와 리더십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번 사태는 사회 전체의 안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교회가 사회 전체의 안녕을 위해 공동예배를 개인별로 혹은 가정별로 권장하는 것은 나쁜 일도 잘못된 일도 신앙적으로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저는 거기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막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면 너 죽어? 하고 막 핍박하고 박해하고 이런 상황이라면 아, 나 예배 드리다가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불굴의 마음이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오히려 교인들의 혹은 다른 믿지 않는 공공의 건강과 안녕을 해를 끼치고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이라면 그 예배를 안 드리자는 것도 아니라 가정에서 개인별로 당분간 드리자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뭐 크게 잘못된 거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에서 기독교가 왜 그렇게 많은 비난과 욕을 받고 있습니까? 이 안타까운 상황은 뭐 하루 이틀 일이 아니죠.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기독교가 교회가 사회와 분리돼가지고 우리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그런 엘리트적인 혹은 기복적인 집단으로 종교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모여가지고 우리가 복받기 위해가지고 은혜 받기 위해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뭐 교회 활동하고 거기에서 오는 만족과 평안을 누리고 하지만 사회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많은 욕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막 기가 막히게 막 성경을 갖다가 풀어서 설명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설교하고 혹은 사도행전에도 기록된 것처럼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막 다 낫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놀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기준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수준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다 놀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도 함께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막 능력을 베풀고 막 교세가 막 점점 늘어나고 뭐 곳곳마다 빨간색 십자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런 것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와 정말 기독교 대단하네 예수 믿는 사람들 대단하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막 기적을 행하고 병이 났고 귀신이 나가고 이런 걸 보고도 와 정말 신기하네 저 정말 신령하다 이렇게 놀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은 우리와 정말 다른데라고 판단하게 되는 결정적인 기준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레디컬한 사랑. 그러니까 자기들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인데 저 사람들의 이타적인 사랑,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랑을 보여주는 것은 보도 듣도 못했거든요.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고 감동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오히려 이번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회냐면은 본질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그것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 한번 못 모이는 것 때문에 목회자를 또 절려맵니다. 물론은 걱정이 되는 것도 있겠죠. 사람이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고 하다 보면은 아예 주일날 예배 안 가도 되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 드리거나 아니면 그냥 주일날 그냥 편하게 아무 생각 없이 쉬거나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목회적인 마음에서 혹 이러다가 신앙이 늦춰질까 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목회자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예배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본질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고 또 경험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막 불안해하고 예배 좀 쉬는 거에 대해서도 막 힘들어하고 심지어는 막 텅텅 빈 의자를 보고 혼자 이렇게 생방송으로 예배드리다가 울컥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신데 솔직한 마음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당연한 거 아닌가요? 사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독교가 너무 목회자 중심의 직업적인 이런 기독교로 저는 전락해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외치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목회자가 없어져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기성교회보다 가정에서 모이고 지역에서 모이고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함께 이루어나가는 공동체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이 더 건강한 모습의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본질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이고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말처럼요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부터 좀 조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폐쇄, 예배 중단 이런 말 쓰지 말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 우리가 교회인데 어떻게 교회가 폐쇄될 수 있습니까? 아, 우리의 삶이 예배인데 어떻게 예배가 중단이 될 수 있습니까? 아,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한번 건물에 모여가지고 함께 대중이 드리는 그 예배를 얘기하는 거겠죠. 아, 그것만 예배입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면서요. 아,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왜 그렇게 생활하지 못하고 그렇게 가르치지 못합니까? 그냥 모임 중단 이렇게 얘기하자라고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뭐 그 말도 일면 동의를 합니다. 오히려 지금이 교회로서의 우리의 정체성과 삶으로서의 예배가 무엇이며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점검해보고 제대로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몇 주간 함께 나눴던 주제와 연결이 됩니다. 본문도 우리가 이미 다루었던 본문이죠. 이사야 56장 7절을 보시면은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몇 주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 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내 집은 누구의 집이라고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은 어떤 곳? 이 본문에 의하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곳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뭐 선교, 양육, 교육, 훈련, 구제, 뭐 성경 공부, 봉사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라고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의를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정의하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도 확인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이 집은 주일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한 건물에 모여서 드리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집은 성경 공부를 하는 집이라, 이 집은 봉사를 하는 집이라, 이 집은 친교를 하는 집이라, 이 집은 모여서 회의를 하는 집이라, 이 집은 제사를 드리는 집이라, 이 집은 여러 가지 온갖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집이라 라고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내 집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가 하나님의 집의 가장 핵심적인 DNA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이 뭔가? 우리가 교회를 얘기할 때 어떤 교회 이야기할 때 뭐로 이야기합니까? 먼저는 교회 이름으로 얘기하죠. 사실 초대교회 때는 지역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교회에 뭐 이름이 따로 있습니까?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 모이는 사람들, 성도, 고린도 교회인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교회 이름들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유명한 담임 목사님 이름으로 아, 그 교회 그 어떤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교회 혹은 아, 그 교회 저기 어디에 큰 그 교회 건물이 있는 교회 건물로 얘기하기도 하고 아, 거기 그 3만 명 모이는 교회 교세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 거기 제자 훈련 잘하는 교회 뭐 프로그램으로 얘기하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DNA는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각자가 성전이잖아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우리 각자가 다 기도하는 집 혹은 기도원이라는 사실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했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어떤 집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혹은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 만민 모든 족속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기도 하고 그 모든 족속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뜻이 있냐면은 여기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는요 나의 유익이나 나의 필요 나의 기도 제목 가지고 막 밤샘 철회하거나 새벽 제단을 쌓거나 하는 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거나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의 본질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냐?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인데 이 말은 바꾸어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집이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작게 이기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저 나의 필요나 채워주시는 그런 분, 나의 행복만을 주시는 그런 분으로 내가 박스에다가 우겨 넣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도 맞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의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나의 행복을 그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런 분으로만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받은 자들을 의인들을 심지어는 뭐 교인들을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내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성경에서 항상 세상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죄된 곳이에요. 성경에서 세상을 그 외에 다른 용도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은 항상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 있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죄된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세상을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자꾸 놓쳐요. 하나님이 그냥 나만 선택받은 나, 구원받은 나, 나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기를 하리니 너는 무엇이 될지라? 복이 되리라.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아브라함 복받은 믿음의 조상, 복의 조상, 너는 복이 될지라. 하지만 그 이유가 뭐라고요? 3절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복을 주신 이유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시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실 만큼 그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다 복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친백성으로 삼으셨다고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 모든 족속이 다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겁니다. 아, 유대인들만 속하고 이슬람인들은 안 속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어 있고 모든 것이 나의 것인데 하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내가 너희를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엇이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이들을 무엇으로 삼기 위해서? 여러 족속들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그럼 제사장 나라가 뭡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열두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 열두 지파 중에서 한 지파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죠. 그게 무슨 지파죠? 레위 지파죠. 열두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택하셔서 제사장 지파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지파만 특별해서? 아니죠. 그 지파를 통해서 다른 나머지 열한 지파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예배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연결다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한 지파를 레위 지파로 삼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는 이 뜻은 무엇입니까? 다른 많은 나라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항상 어디에 가 있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가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렇기 때문에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가 구하고 동의하고 선포하고 그대로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 있습니다. 성전에 가가지고 막 상을 다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막 그 노끈 만들어가지고 다 회초리로 다 쫓아내고 했던 사람 걸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걸 보면서 성전에서 뭔가 돈 거래를 하고 물건을 사고 팔고 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는요 교회 안에서 바자회하는 것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아, 교회에서 돈 받고 물건을 팔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아무리 선교를 위한 거라도 돈 받으면 어떡하냐. 아, 교회에서 목사님 CD를 돈 받고 팔면 어떡하냐. 아, 주일날 교회에서 돈 받고 식사를 제공하면 어떡하냐. 막 그런 것 가지고도 막 열내고 막 반대하는 핏대 세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의 성전인 자기의 몸 안에는 그 분노와 그 시기와 질투와 교만으로 가득 채울 때가 있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자기 자신은 늘 물질의 욕심을 지배를 받으면서 돈이 없으면은 막 안 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서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다고 고함을 치고 분노를 표출하고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겸손함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게 바로 다 상 뒤집어픈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요것만 우리가 막 주목해서 보는데요. 그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사야서 56장 그 6절 7절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가요 이 관점에서 보면은 성전 정화 사건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지금 돈을 바꾸고 비둘기를 팔고 이렇게 거래하던 장소가 어디냐면은 소위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성전에 보면 지성소가 있고 성전 뜰이 있잖아요. 성전 뜰에서 제사를 지내고 했습니다. 여기는 유대인들밖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것도 누구? 남자들밖에는 못 들어가요. 여자는 못 들어갑니다.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여자들의 뜰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여자들이 따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밖에 뭐가 있냐면은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배하고자 하는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 제사드리는 곳이 어디라고요? 이방인의 뜰이에요. 왜? 이들은 성전 뜰 안에 못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장사를 어디서 하고 있다고요? 이방인의 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분노를 어떤 식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것에 대한 분노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제가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충분히 이런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는 이사야서에 있던 그 구절이 온전히 인용이 되었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그냥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이 강도가요 그저 뭐 물건 주고 팔고 이걸 강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사람들 뭐 돈이나 물건 가로채고 훔친 거 아니잖아요. 거기서 물물 교환하고 그 바꾸고 사고 했습니다. 값을 지불하고 사고 했습니다. 근데 왜 강도의 소굴 구렬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그 관점에서 보자면 이방인들이 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고 기도해야 되는 그 장소를 너희가 다 어떻게 했다? 빼앗아버렸다는 거예요. 가로채버렸다는 겁니다. 회방했다는 겁니다. 다시 우리 그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사야서 56장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 살펴봤던 말씀이고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말씀이죠. 근데 앞에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즉 기도하는 나의 집으로 인도해서 기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막 이야기하는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누군지 알려면 그 앞에 절을 봐야겠죠. 이사야 56장 6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누구마다? 이방인마다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럼 나의 집은 무엇이라 이 걸음을 받을 것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끌음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제 큰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것은요 모든 사람을 위한 집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그 이름을 사랑하는 이방인들 그들을 하나님의 즉 기도하는 집으로 이끌어 그들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한다면 모두가 다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 나오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로 기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오늘 막 페이스북에다가 막 글을 이만큼 썼다가 안 썼어요. 지웠습니다. 너무 위험한 글일 것 같아가지고 안 지웠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는 미국에 있다 보니까 좀 책임이 덜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목사님들이 주일날 예배를 중단하고 생방송으로 가정예배로 드리기로 한 것은 큰 결단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좀 더 큰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결단이요? 한국 교회들 가면요 다 신천지 아웃 다 붙여놨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사태가 벌어지니까 신천지가 완전히 다 드러났죠. 그 막 진면목이 다 드러나고 심지어는 그 모든 교인들 명단과 교육생 명단까지도 다 확보가 되어지고 이제 드디어 이 이단 이 사이비 종교 신천지가 몰락하겠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저도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요 지금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신천지 교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대부분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반 교회에 있다가 막 외롭고 힘들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막 아무도 알아봐 주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접근해가지고 위로해주고 따뜻한 말을 건네고 확 말씀에 대해서 영적으로 갈급해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줄 수 있다라고 손 내밀어가지고 거기에 홀딱 넘어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천지에 들어간 사람들은 자기들이 속고 있다는 것도 잘 몰라요. 정말 어려움 가운데 막막한 가운데 누가 한 줄기 빛처럼 손을 밀길래 그 손을 잡았더니 그래서 이제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뭡니까? 더 깊은 절망과 흑암 가운데 빠져버린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이제는 막 코로나 바이러스도 막 올맞지 사람들이 다 이제 신천지 그러면 손가락질하지 욕하지 다 등 돌려버리지 안 그래도 신천지 아웃하고 모든 교회에서 막 그 신천지 교인들 막 비난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다 지금 매장되는 그런 분위기들입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게 위험한 발언 같습니다만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가 그 사람들한테 리치아웃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그 사람들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제 드디어 내가 속한 이곳이 뭔가 사실이 아니구나 건강한 곳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는데 혹은 심지어는 아직까지 이 핍박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의 싸움을 발버둥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애당초 놓쳐버렸던 그 사람들 애당초 관심 갖지 못하고 애당초 손길을 내밀지 못했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교회가 손길을 내민다는 것은 지금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왜? 이제 신천지 그러면 코로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까이 오는 것도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신천지 올까 봐 막 대문짝하게 붙여놨는데 오히려 신천지인 사람들 어려운 분들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 연락하세요.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뭐 생각하기 어려운 일들이죠. 왜? 다른 교인들 생각에서도 이것은 하기 어려운 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보면요 가장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 가장 소망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 항상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건져주셨습니다. 오히려 가장 극심한 속임수에 넘어갔던 사람들 가운데 다시금 진리 가운데 다시금 생명 가운데 돌아온 사람들이요 오히려 더 큰 믿음의 용사로 설 수 있고 오히려 더 놀라운 전도자로 세워지는 것들을 교회사 가운데서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한다면 오히려 그래야 되는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이방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고 막고 있는 것은 혹시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세상이 우리 교회를 볼 때, 크리스찬들을 볼 때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지난 주일날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로마 제국 때 두 번의 큰 역병이 돌았다고 합니다. 165년경하고 그리고 한 그로부터 한 100년 지났을 때 역병이 크게 돌아가지고 뭐 15년 동안 로마 제국 인구의 뭐 많게는 3분의 1, 적게는 4분의 1 정도가 죽었대요. 두 번째 역병이 일었을 때는 로마의 한 지역 가운데 5천 명이 하루에 죽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코로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 그렇게 죽어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 두 차례에 걸친 역병 가운데 초기 기독교 신자들이 소금과 빛의 영향력을 미쳤다고 합니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은 다른 이교도들은 역병이 발생하니까 아픈 자들을 내쫓고 그리고 병자들이 죽기도 전에 거리에다가 내다버렸고 죽은 시신을 흙처럼 막 그렇게 처리했다고 합니다만은 기독교인들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신앙 때문에 죽어도 부활하는데 우리에게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는데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시작했고 말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픈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그들을 돕고 케어했다는 거죠. 다른 이들을 돕다가 치료하다가 죽은 크리스찬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병자들과 함께 기쁨과 평안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요, 오히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독교인들이 그 역병으로 인해서 죽은 숫자는 월등히 적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부활신앙을 가졌느냐, 내가 지금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회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정말 교회가 다르다. 저들의 사랑은 우리가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얘기하는 사랑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 이기적인 집단이 아니라 정말 이타적이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내어주는 집단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부터가 막 두려워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부활신앙 자체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또한 목회자로서 저의 책임과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나의 이기심이, 나의 욕심이, 나의 좁은 안목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길목을 우리가 막고 있는 것 아닌가. 성전이 우리 마음속에 그냥 세상적인 욕심과 이기심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차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그 어떤 이방인들도 그 어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께 미쳐 나오지 못하도록 내가 혹시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 성전 정화가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세워져 나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를 볼 때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보인다. 저 사람들은 왜 생각하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표정들이 우리와 다를까? 왜 저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웃고 있지? 왜 저 사람들은 마음에 평강이 있지? 왜 결정을 평강 가운데 하지?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쫓기듯이 이런저런 결정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오지 않으면 너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괜찮지? 그런 마음들이 불러일으켜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나 다른 성도님들을 제가 탓하거나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라 제 자신을 책망하고 탓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교회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활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가르치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우리가 많이 훈련하고 격려하지 못했구나, 이 생각들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 어떤 재앙이나 위기나 문제도 그 가운데서 오히려 그때가 아니고서는 얻을 수 없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얼마든지 끄집어내실 수 있는 능력의 분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 고국 교회와 또 한국과 또 우리 지역사회와 미국을 위해서 또 전 세계의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